지난번에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에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도리할 심판과 반려간 고멜을 다시 구입하는데 은 15개와 보리 1.5 호멜으로 가격으로 샀던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호세아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한 후에 바빌론에 포로를 당해가지고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여호와 쫓기란 제목으로 저희들이 교독했는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의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루엘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할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였고 둘째 딸은 로루하마, 루하마란 뜻이 긍휼이고 로가 없다는 뜻이므로 긍휼이 없음이란 뜻을 가지고 셋째 아들이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란 뜻이요 로는 아니란 뜻이므로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둘 아들과 하나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간음인 음란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1장 1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었고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 또는 바사 왕국에 의해서 70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한 것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들 것으로 우리가 세 번째 그 예언으로까지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호세아와 그 아내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운 남편으로서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음란한 한 해를 용서하실 것을 보았고 자비로운 남편이신 하나님의 용서로 내 백성이 아님이란 뜻을 가진 로암미에서 내 백성이란 뜻인 암미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긍휼이 없음이란 뜻을 가진 로루하마에서 긍휼이란 뜻인 루하마로 회복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배경은 기원전 780년경에서 720년까지의 남쪽 유대 나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으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즉 13대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여섯 명의 왕들이 통치하였던 비극적인 종말기에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처럼 자비로운 남편이신 하느님과 멀어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남쪽 유대가 멸망할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그 회복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그 호멜이란 아내와 호세와 그 세 자녀를 했지만은 이제 4장부터 와서는 직접적으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비유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여호와께서 이 땅의 백성들과 쟁변, 쟁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어로 쟁변을 논쟁 이렇게 하는데 영어의 그런 의미는 이 쟁변, 논쟁, 논쟁감 좀 싸운다는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데 영어의 이 저게 논쟁, 영어로 controversy는 이런 뜻은 그러한 뜻보다는 무엇이 강한가 하면은 여러 가지의 그 이유를 들어서 서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쟁변. 여호와 하나님이 쟁변하는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의 거민들은 진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바로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지식도 없고 또 인애도 없다, 바로 그게 자비도 없다. 로루함마 뜻이 바로 자비가 없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군데 신방을 했는데 하나의 옛날에 어떤 형제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한 몇 년 동안에 봉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지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주로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얘기를 안 하고 한 3시간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 내용들에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할 적에 뭐 서운한 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을 전혀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제가 펴서 그것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쟁변, 바로 너희와 얘기하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자비,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 바로 전에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자비와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별도 근거해서 그걸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거민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이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관습이나 어떤 문화나 뭐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바로 오늘의 그 쟁변이 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진실과 또 하나님의 그 하신 자비나 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2절에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 저주, 사위는 거짓말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투절, 도둑질을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강포, 이거는 포악한 것. 그래서 그거 하여 피가 피를 디데임이라 했습니다. 피에 의해서 피로 복수하는 것. 우리가 이 당시에 호세아가 그 예언할 선지자의 당시에 이 나라의 왕들이 또 다른 왕에서 축복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호세아가 예언한 당시 때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왕 아사라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의 북쪽 이스라엘이죠.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6개월을 통제했습니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러니까 열조, 이 이스라엘 왕들은 왕들 중에서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느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런 그 바알신이나 또는 에스라나 몰락이나 또는 마몬이나 뭐 이런 것을 섬겼어요. 그래서 범죄케 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죠. 살롬이란 자가 나와서 결국은 여로보암 2세의 그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고 이에서 피가 피를 디뎌, 피가 또다시 피를 잇는, 그 후에 왕들이 보면 무신 정변에 해서 많은 왕들이 졌고 또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 때 여로보암이라는 그 자가 바로 그 솔로몬한테 대항을 해서 그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보지 말라 했고,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여 그 우상 숭배하게끔 했는 그 사람이 또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 때에 바로 호세아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피가 피를 디뎌옵니다. 바로 강포, 포악이 있고 간음이며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과 저주가 많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느님의 진리도 없고 하느님의 인의 자비도 없고 하느님의 지식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가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피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서로 쟁변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은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피폐할 적에 거기에 있는 무릎 거기 거하는 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덜 짐승 집에 지키는 가축이나 덜에 있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집에 진돗개를 지금 저희들이 그 어답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돗개도 만약 제가 그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지 않으면은 진돗개가 세잔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세잔해져 버리니까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집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결국 없어진다. 본인들도 먹기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한 후에 바빌론의 포로를 당하여 노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금방 그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다. 내가 너 의미를 멸하리라. 그렇다고 이 어려운 상태를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상대방한테 자꾸 그 변명을 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다. 너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서로 싸운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왔는데 제사장은 그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제사장을 신부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랬는데 신부가 영어로 프리스트고 프리스트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그 뜻은 이제 뭔가 하면은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 앞에서는 하느님을 대표로 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양이나 또는 소나 뭐 여러 가지 비둘기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되면은 구약의 여러 가지 그 하느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준수하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걸 자기들 가져가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든지 여러 가지 제사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때는 바로 사람을 대표해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오늘 신학에 와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 아론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바로 백성들의 그 죄나 여러 가지 또 기쁜 일, 뭐 화목제나 뭐 이러한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느님께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즉 제사 역할을 하는 자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왔는데 선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터뜨립니다. 선지자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히브리에서 원래 나오는 선지자는 물방울 터뜨리려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거기에서는 뭔가 하면은 전하는 자가 그 말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터뜨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verb of force라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그리스 신약의 그런 거기에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서로 대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지자한테 말씀한 것을 백성들한테 대화하는. 근데 하느님과 선지자와 서로 대화하는. 대화한 것을 전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든지 또는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의 그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의 공통점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목사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선지자의 기능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선지자의 기능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구약 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백성도 낮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내가 너 어미 너의 엄마도 결국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 누구도 하느님의 관심이 없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적용하지 않냐고 오히려 죄를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들이 재물들을 더 많이 가져오죠. 죄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죄를 맞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친척에도 나눠주고 또 다른 것은 팝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지 말도록 이랑 안내한 것이 아니라 죄를 방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지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양들도 만약 자기들한테 사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그 양을 사야지만 하는 이런 식으로 죄물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이와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심 없고 단지 거기는 자기 생각들과 자기 의견들과 자기 철학들만 난무하게 되는 이러한 것의 그 결과로 결국 망하게 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이 없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제사장 이름만 있지 실제로 하느님을 위한 그런 제사장이 아닌 건 이름은 아마는 너가 하느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를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루카스가 그 간증하는데 그 스페니시아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어권도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많은데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하느님 사랑이시더라고 참 강조 많이 합니다.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중에 하나님 부분적인 것만 그 섭취해서 하느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공의의 하느님이시고 심판의 하느님인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느님은 단지 달콤한 하느님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관계없이 그냥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버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리는 하느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므로 그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하느님 성품으로 성령 열매가 아가페고 또 성령의 은사 중에 또 제일 큰 것도 또 바로 아가페 사랑이므로 하느님의 그 성품은 공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당연히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윙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그럽고 묻지 않냐는 그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상을 숨겨도 하느님께 용서할 거라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느님을 알되 겉으로 압니다. 하느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느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는 우전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느님을 경외할 때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두려워한다 뜻입니다. 경외할 때 바로 지혜가 그 근본의 시작이다. 바로 지혜가 나오는데 하느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지혜했다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느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꾼다. 하느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 영광으로 썩어질 사람 자기한테 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넣깁니다. 제가 어떤 그 신학교에 저기 가서 건물을 봤습니다. 건물에 보니까 그 신학교에 이 건물을 공헌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들이 쫙 적혀 있더라고. 신학교 건물에 있고 제일 앞에 이런 그 교단을 창시자하는 그분의 이름은 알파벳 순서와 관계없이 ABCD 알파벳이 알파벳 순서와 관계없이 그분은 알파벳 위에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마음이 제가 참 그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목사나 이런 분들을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게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께서 하신 건데 그 앞에서 그것을 할 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날 때 뭐 아무 목사님 기념 교회를 만든다. 그 말도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 성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성전의 기념을 만들기 위하여 바로 이때 면제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지는 돈을 많이 나고 이 면제부를 사라. 결국은 모든 교회에 이것은 머리는 누구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거 스스로 지혜했다.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얘기들도 하고 많이 이래이래하고 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하고 뭘 어떻고 집을 도네션하고 이래이래 얘기했다 뭐 이걸 넣는다 이래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게 하고 그래야 한 분은 하느님께 생명을 주실 하느님께인데 그 하느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는 어떠한 것은 금수와 부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지난 타갈로그 여행인데 그분들이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에 200년, 300년 동안 지배를 받는 바람에 그 민속적인 그 신앙과 해서 그 아기 예수를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 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처음에는 죄가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하느님이 그 깨우쳐주고 이래 할 때는 참 아직 희망이 있는데 만약 너무 죄에 계속해서 나중에 하느님 버려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 버려줬다. 완전히 포기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러니까 너가 하느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고 너가 하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거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람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제 처음에는 성격 부끄럽고 이런 감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이런 구절을 볼 때는 내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한 번은 제 그 군대에 아주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학문적으로 한국에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이래서 그 친구의 뭐 부탁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어떤 대학에 가서 자기가 그 어느 날짜에 가고 싶은데 그 대학 가서 그 교수들 만나서 자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연락해달라 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친구 부탁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난크리찬이에요. 난크리찬인데 그 친구 부탁을 받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그 미국 교수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그 스케줄도 다 받아가지고 제가 편지를 보낼 적에 그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그 적어서 보냈어요.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은 하느님도 나를 신할 거라. 그래 보내고 나니까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은 그분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주님 앞에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데 저도 제 아들한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도 제 아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비의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알아냈죠.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100%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저울질 아닌 게 아니고 한 번은 욕을 하고 하나는 이게 아니고 완전히 홀하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기쁜 뜻으로 섬겼지라 그 하느님 위해서 살아라 했고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여호와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거죠.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우리 어떤 생각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가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 만나 준다 이거죠. 하느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만날 것이요. 버리면은 제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하느님을 찾으면은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만난 중에 한 분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재정을 담당하신 분인데 요즘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헌금을 작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재정들이 많이 그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바로 그 재정이 나오게 됐고, 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그 책임을 지고 또 지난 달에 또 떠났고, 이런 걸 보고 그 한 성도가 마음을 되게 아파하더라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주님의 그걸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목사님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 정도 많이 들었는데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해나간다는데 그 방법은 무진장에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 보면 그 방법이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훨씬 많은데 하는 생각은, 근데 그분들이 일단 어떤 방법을 하나를 정해요. 가령 교육관이다, 건물 하나. 그 수많은 그거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가르친 장소나 이러한 것은 얼마나 있는데, 교육관이다 한 가지 방법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하는 예산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는 대상은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수단이, 그 물질, 그 돈, 그거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많이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의 포커스가 오래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하느님의 능력이 어떠냐 하면은, 하느님은 부의 의미로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이 있지만 부의 의미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고 뭐 천부도 하느님 그 것이고. 그러니까 자매가 웃으면서 했어요. 하이 자매님, 하느님께서 한 5초만 이 땅을 흔들리면은 이 가족이 하게 다 없어집니다. 이런 분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지금 자매님 괴로워하는 그런 그것의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 전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제가 너를 영영 버리시라. 오늘 보면도 하느님께서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해 갈 것이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부가 많은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을 버렸으므로 이제 거기에는 물질주의 때문에 오늘날은 모슬렘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물질적으로 많은 번성했지만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번성하게 되면 가장 그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주어질 때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인식만 하면 됩니다.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하느님 영광을 돌리되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들이 물질이 주시게 되고 아니면 어떤 영화나 권력이 제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보면은 그 많은 그 참 영광과 이런 걸 했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자기가 잘나서 할 거라는 이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음란으로 인해서 좀 많은 웃음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 영광이 욕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도 보십시오. 오늘 영국은 바로 모슬렘의 대표적인 국가로 되어버리고 욕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런 모습들을 불행하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주의에 제하기도 하는, 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진 속죄 제물들 중에 일부분을 가져오고 계속 죄를 짓게 해가지고 속죄 제물들을 더 많이 가져와서 바로 자기의 그 배를 채우는, 팔고 그 부와 권력 축적에 급급하는, 죄를 떠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그들을 방관함으로 죄를 짓도록 함으로 해서 속죄 제물로 인하여 그 부를 축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은 똑같다는 얘기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나 이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머머링, 이런 불평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문제는 똑같아요. 그게 일단은 목사나 그 목사의 성도나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되면은 그냥 망한다, 같이. 오늘 얘기하다 백성이나 제사장이 다 같이 망합니다. 아수로한테. 전부 일반에 똑같아 얘기했고,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많이 하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된다. 실은 많이 뿌리라. 그럼 많이 그 적게 부는 적게 불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 육체를 위해 그러지만 성령을 위해서 바로 하느님의 그 뜻 이걸 위해 가는 영생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므로 썩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육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고파지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대화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 요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물은 야곱의 그 물은 계속 목이 마르지만 주님이 주신 물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처럼 육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며칠 지나 부패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음날 그 배가 고픕니다. 배부르지 않으면 행음하여도 수요가 되어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족쾌를 거친 행음한 수요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이야기에서 이 당시에 그 여신상 중에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세라의 그 신은 자식이 그 번성하는 신입니다. 일종의 축복성입니다. 자식이 많이 번성, 영어로 fertility라 하는데, 그 자식을 많게 하는 그런 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사 짓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장단아 시집 갈 때까지 1인당 그 노동력이 얼마냐? 약 한 2만 5천 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시대 때는 사람들 그 수가 바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아이가 15명 있으면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그 신이 여신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배의 양식이 뭔가 하면은 여자들 중에 아기를 가지고 싶은 분은 거기에 가서 이제 완전히 혼음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그 성녀, 여성녀가 있는데 그들과도 또 혼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같이 산업화가 될 때는 아기 하나에서는 7만 불이라는 돈이 듭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들이 바로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업화된 도시들은 아이들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냐고 농경시대 이거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이 당시에는 농경시대인데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행음하여서 이 아이를 많이 가집니다. 그렇게 가져도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 아기의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심판이 곧 도래합니다.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정복당해버리고 바빌론에 결국 포로에 노예로 잡혀들어간다. 바빌론이가 아수르까지 정복함으로 인해서 노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수요를 더하지 못하고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쫓기를 거쳤습니다.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을 스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 쫓기라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여호와의 쫓기를 거치지 않는 계속해서 여호와 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여건인 간에 여호와의 쫓기를 스탑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